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온가족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가리키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좀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자체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장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의 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의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종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2절을 보니까 이 종이 그냥 종이 아니고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종과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거나 아니면 백부장의 이 성품 자체가 남달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부장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종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종의 치료를 부탁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백부장의 사정을 이야기 드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이 처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를 곁들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이고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아왔던 이유였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백부장은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백부장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왕 집 가까이 오셨으면 집에 들어오는 게 순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그 유랑 랍비를 그렇게 집에 모실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는 오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놀랍게 들으시고 여기시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 드문 일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칭찬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서 본다면 백부장의 행동과 말은 그다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을 도와주었어요. 유대인을 도와주고 회당을 건축했다는 사실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도와주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건축했다는 사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것은 NGO도 합니다. NGO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그는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전형인 전도나 기도나 헌금 등에서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에게서 특별한 일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없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으면 일단 아,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이만한 칭찬을 받게 되는 믿음의 기준일까요? 그 겸손으로 인해서 특별하다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겸손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겸손이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큐티하셨다면 이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여러분, 성서 기자가,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즉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절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점이요,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원어를 들어가 보면 원어적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신성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을 예수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랍비가 들어오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오늘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했었던 그의 신성적 이 고백을 일관되게 전합니다. 여러분, 신성을 경험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뭐냐면, 오늘 백부장에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과 똑같은데 절대적인 자기 낮춤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자 그는 자기의 신발을 벗고 바짝 엎드립니다. 거룩한 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거룩한 신성을 경험한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존재 기반들, 그것이 뭐 재정이든 혹은 건강이든 경험이든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성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는 바짝 엎드립니다. 그가 신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병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고 성경이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냐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이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신성을 고백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가치관과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어떤 기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내 인생의 어떤 토대가 완전히 부정되어지고, 내가 말하는 이 언어도 아 이제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부정되어지는, 내 언어, 내 말도 무의미하다라고 부정되어지는 순간이 뭐냐,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내 삶의 근간이 되는 토대와 그리고 나의 언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쪼개서 나왔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그 아까운 시간들을 쪼개어 나와왔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식별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백부장이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와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자기도 잘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내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과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한다면 모두에게 즐거운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그는 자기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까지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겸손 있잖아요. 겸손과 자기 부정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교양의 차원이라면 자기 부정은 존재의 차원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교양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은 존재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자기 부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부정해버립니다. 중세기의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에서 한 평생을 삽니다. 참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 평생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도 자기 부정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막의 모래 하나보다도 더 나을 게 없을 정도로 자기를 부정한 사람에게는 그 시대에도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갖 문명이 매력적으로 자리한 도시나 혹은 자기가 처한 사막이나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에 머물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순교의 피가 많았습니다. 순교가 가능한 이유도 절대적인 자기 부정의 영성에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고등 종교의 중심에는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하동 종교는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만 종교가 고등 종교로 올라갈수록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자기 부정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정을 오해합니다. 이 오해가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발생했는데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런 오해가 팽배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부정을 금욕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위해서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금욕적일수록, 심지어는 가학적일수록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이 부정을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자의식이 벌떡벌떡 살아있는 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경험하고 나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한숲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의 부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자기 부정 혹은 백부장의 자기 축소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원초적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한 사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 해야 할 다음 일은 뭐냐?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 말씀만 하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믿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종이 죽게 되었다. 죽는다. 그러나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한마디면 된다. 이분은 신이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의 근원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뭐라고 말이 나왔느냐. 말씀만 하사 단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뢰와 순종이 있을까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주님의 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가?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 한 말씀을 붙들면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큐티를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서 자기의 부정이 일어난 사람. 오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자기 부정이 일어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하소서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그분이 행동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한 말씀이면 된다. 난 이것이면 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과 죽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종이 병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종은 재정입니다. 자녀입니다. 관계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어떤 힘든 일들이 이렇게 확 있을 때, 그것도 막 그것이 시간이 막 끊임없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 인생이 동굴에 들어갔구나. 캄캄한 동굴에 들어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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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동굴인 줄 알았는데 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음성 쪽에 귀를 기울여 봤더니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구나. 내가 동굴에 있는 게 아니고 터널을 지나고 있었구나. 사단은 나에게 동굴이라고 말하지만 저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빛이 있으면 나는 터널을 지나고, 터널은 이런 높은 산들을 깎아서 만든 길인데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하면 내가 돌아서 가는 것보다 10배, 100배 빨리 가는 길이 이것이었구나. 말씀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듣겠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 듣겠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사람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 내 인생이 동굴에서 터널로 바뀝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살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또 시작하십시오. 못했다면 또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두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들, 생각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만으로 나를 부정하고 주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